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에서 도시로 무기를 유통하는 불법 총기 거래인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리에 죽음과 혼란을 팔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총기 등을 이용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미 전역의 검사들이 지역 정부와 협력해 전통적으로 여름철에 급증하는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인프라 예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 예산 규모의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예산은 미국 전역의 도로와 정육망을 정비하고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1명은 그동안 예산안의 규모와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와 반유대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4일 독일 베를린에 학살된 유럽의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관에서 연설하고 당대와 후대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우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증, 외국인 혐오증, 인종차별주의 등 모든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석유와 해운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국무부는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러한 복잡한 협상 중 대표단들이 주요 쟁점을 정리해 초안을 작성하려 하지만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일 이란과 다른 나라들과 재협상을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핵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7명 북방 영토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동부 군관군은 이번 훈련이 양국 간의 대립을 가정한 것으로 이트루프와 쿠나시르섬, 사할린 등지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약 1만 명 이상의 군인과 군용 차량 500대, 항공기 약 30대, 함선 약 10척이 참가해 상륙작전 등을 벌입니다. 러시아는 쿠릴열도 주변을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중요 거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은 20일 홍콩의 빈과일보가 폐가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콩의 일간지인 빈과일보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발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인들의 빈과일보는 권위주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홍콩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언젠가는 동양의 진주를 다시 빛나게 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만 명을 넘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일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2,5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에 발생한 사례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보건부는 누적 확진자가 253만여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대화 거부에도 대북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단기 목표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일축하는 담화를 연일 내놓으면서 미북 협상 재개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고 낮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사이,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대화 거부에도 대북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23일 미국의 대화 제의를 또다시 거부한 리선권 북한 외무상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도 불구하고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다루기 위해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리선권 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발언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외교에 열려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 측과 만나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 리선권 외무상도 담화를 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23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일축하는 담화를 연일 내놓으면서 미북 협상 재개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카드를 활용하면서 경우에 따라선 미국과의 대치 국면으로 상황을 전개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선권 외무상은 23일 담화를 내고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낸 담화에 대해 외무성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2일 담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반응에 꿈보다 해몽이라며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정책 핵심 인사들이 이처럼 연이틀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담화를 낸 것은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마찬가지로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 또한 단 두 줄의 짤막한 메시지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을 삼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무의미한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한 리 외무상의 언급을 주목했습니다.
무의미한 접촉이라는 건 결국 사전에 상대방이 어떤 셈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 나가는 자리, 그래서 그냥 만나서 서로 들어보는 자리, 이런 자리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아주 일관된 태도예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입장 표명으로 미뤄 당분간 미북 협상이 재개되기는 힘들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두 번째 담화가 강경파로 분류되는 리선권 외무상 명의로 나온 것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재개에 보다 관심이 있었다면 대미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최선이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명분상 조기에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없는 형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대화를 하기가 국내적으로 명분이 없다니까요. 자력갱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반기도 안 끝났는데 바로 입장을 바꾸긴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자력갱생의 성과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9월 정도 돼야 아 도저히 자력갱생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점이 이제 연합군사 훈련도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갖기가 좋은 시점이에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이번 담화들에는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현 시점에서 대화에 나서려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차 박사는 또 연속 담화가 다분히 대남 메시지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초조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메시지의 측면에서는요. 자신들이 먼저 이제 어떤 양보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대화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고요. 대남 메시지는 만약에 한국이 미국 대화를 중재하거나 촉진하고 싶으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카드를 한 번 더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간연구소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카드를 활용해 미국과의 대화에 속도를 조절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경제난 심화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최근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다음 달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일 그리고 같은 달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 기념일 등을 계기로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북한은 이제 선중후미 전략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하고 협상하기 전에 중국하고 먼저 상의해서 협상에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통중 대미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중국하고만 뭐 잘할 수 있으면은 미국과의 회담은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민 박사도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중 간 전략적 교감이 커질 수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미국과 대치하는 국면으로 상황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정치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된 변화들을 언급하며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한 발언도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외교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미국의 대화 제의를 적극적으로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 발표한 것은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 4월 30일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clear understanding that the efforts of the past four administrations have not achieved.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일괄 타결이나 앞선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흘 뒤인 5월 2일 외무성 국장과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놨습니다.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외교와 엄격한 억제를 언급한 4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문제 삼으며 미국에게 외교란 저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우는 허울 좋은 간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4월 28일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로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 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 담화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이에 앞선 3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보다는 형식적으로 격을 낮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제1부상은 3월 18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미한 연합훈련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하며 실용적인 조치에 최대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원칙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미 정부의 대화 의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성 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mbassador So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 촉구, 북한 인권 상황 개선 협력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한 존중과 함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열흘 만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논평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종료된 데 대해 미국의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열린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제재의 완전한 이행, 인권 존중 촉구,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미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8일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의 첫 대미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한다며 직접적인 의사소통 가능성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대북특별대표도 21일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하지만 다음 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잘못된 기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2일 담화에서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omments you mentioned emanating from North Korea, where we've seen them, we're aware of them, they have not changed our view on diplomacy.
미 정부 당국자도 이날 VOA에 더욱 직접적인 소통이 뒤따를지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음 날인 23일 리선권 외무상 담화를 통해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은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 재개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경제난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바이든 정부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나선 것은 지정학적 이유보다는 생존 때문이라고 해리 카자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이 23일 VOA에 말했습니다.
One word, survival. I mean,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pretty smart in figuring out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be offering any important sanctions relief. They really need as much food aid from the Chinese as possible.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은 미국이 그 어떤 중요한 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영리하게 간파했다며 중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식량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중국으로부터 조건 없이 코로나 백신도 최대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카자니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23일 VOA에 최근 북중 밀착 행보를 생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For North Korea, for starters, China is about survival.
북한이 중국과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을 인정하고 노동당 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는 것은 내부적 혼란이 있음을 나타낸다며 이때 중국의 지원이 핵심적이라고 매닝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관계 강화 노력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하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국 카드가 바이든 정부에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닝 연구원입니다.
If he thinks playing the China card is going to force the United States to make concessions, then he's deceiving himself.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이 중국 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얻기 위해 중국 카드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비핵화 대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심지어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디 연구소 연구원도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상대하게 꺼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카드를 쓰고 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그 카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중 밀착 행보를 중국의 큰 틀의 외교 정책과 연관시켜 해석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독일 마셜 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23일 VOA에 중국이 북한에 밀착하는 데 있어 북한이 큰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연대들이 생기고 있어 중국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특히 유럽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 등 일련의 정상회의가 열린 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딘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에 중국 외교 사절단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모든 현안에서 전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ore broadly, that we are seeing the Chinese diplomatic corps playing a broader role in general. Some of this has to do with the wolf warrior aspect, but the larger, more important element here is that the Chines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is now.
챙 연구원은 중국 외교 사절단의 활발한 활동은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정치국원으로 몇 년 전 발탁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1990년대 첸치천 외교부장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이 정치국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외교관들의 입김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의 전랑, 늑대전사 외교도 한 이유라고 챙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전랑 외교는 중국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들을 향해 늑대처럼 공격적인 외교전을 펼친다는 중국인들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임명된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이달 들어 유관국들과 활발하게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류 대표는 6월에 러시아의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 안드레이 데니소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 캐롤라인 윌슨 주중 영국 대사, 한국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The lack of mov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so plus ongoing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s causing the Chinese to also improve.
책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밀착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데려오고 북한 핵 능력을 제한하려면 미국이 중국을 통해야 한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책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중국을 통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단기 목표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라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앞으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면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3일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maintained the long-term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but also a nearer-term objective of practical steps to reduce tensions and the threat.
칼 차관은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핵정책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핵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칼 차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을 제안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대화를 위한 대화여서는 안 되며 핵과 미사일,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 축소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겨냥한 실질적 조치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open to dialogue with us, but it can't be dialogue for dialogue's sake. It needs to be aimed towards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tensions on the Korean.
칼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앞으로 억제력 측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hat that means is to narrow the scope of the role of nuclear weapons around those threats that nuclear weapons actually.
칼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개 핵 정책 선언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개 핵 정책 선언이란 미 행정부가 대외에 발신하는 핵 억제 전략을 말합니다. 냉전 시절 미국 정부가 소련의 핵 공격 시 핵 보복을 통해 상대국을 완전 소멸시키겠다고 공개 선언한 상호 확증 파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칼 차관은 핵무기가 존재론적 위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 수단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 전면전보다 낮은 단계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하고 사람마다 견해가 나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우주와 사이버 등 고도로 진화하는 재래식 영역에서는 핵무기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되 핵 이외 다른 영역에서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처가는 통합된 억제력을 불리는 이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처가는 또 이전 행정부와 다를 수도 있는 미국의 공개 핵 정책 선언 기조가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 또는 우방국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에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적성국들이 변화를 오판해 우발적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맹국의 셈법도 확장 억제력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 본토 공격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부터도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중국의 일본 공격과 러시아의 발칸반도 침공에도 해당되며 바이든 행정부의 공개 핵 정책 선언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노력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맹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편 칼 차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가 앞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핵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상설 동맹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은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 본토에 대한 확실한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주력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맨 3 개량 사업인 지상기반 핵 억제 전력 체계의 첫 시험 발사가 2023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23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어느 다른 나라도 하와이와 괌이 방어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Hawaii and Guam. No one, China, Russia, anyone else should think Hawaii and Guam are not defended.
밀리 의장은 이날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다룬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괌과 하와이 방어 예산이 새 국방 예산안의 우선순위에 없다고 해서 이 지역들이 방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우리는 태평양에 분명하게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다층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tiered capability in the Pacific arrayed explicitly to defend U.S. territo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inland, and
이어 하와이와 괌을 포함한 미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국들은 매우 잘 방어돼 있다며 누구도 이 점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 본토 방어 역량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국방부의 이번 기준 예산의 한계치에 맞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맨 3 개량 사업인 지상기반 핵 억제 전력 GBSD 개발 중단 가능성에 대해 핵태세 검토의 일환 혹은 그런 맥락에서 GBSD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BSD is something that we will do as a part of or in the context of the nuclear posture.
다만 GBSD 체계의 첫 시험 발사는 2023년에 계획된 대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GBSD 예산은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계속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BSD를 포함하는 핵 삼축 체계의 재구성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GBSD 사업에 대한 지연 없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밀리 회장은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장기전 유지 능력에 대해 자신은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군사 충돌을 억제하고 경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dea, though, is to deter conflict and to keep great power competition at competition and not get it.
밀리 장은 이어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전투를 지속하는 것이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킹 활동이 근절되지 않은 채 많은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북한 해커들이 허위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전파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태경 국회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 공격을 당했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한국 언론들은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신형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일부 자료를 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해킹그룹 안다리엘이 악성 코드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 등을 공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다리엘은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 부대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으로 미 재무부는 지난 2019년 안다리엘과 라자루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공격 대상 컴퓨터에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실제로 카스퍼스키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한국 기업들을 공격하면서 참가 신청서 양식이란 제목의 문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기업 관계자 등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이 파일을 열면 컴퓨터들은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 민감한 문건이 유출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된 거액의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랜섬웨어로 불리는 공격도 행해지는데 이는 사용자의 컴퓨터 활동을 통제한 뒤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만 풀어준다고 협박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과거 북한은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150개 나라 2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몸값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다국적 사이버 보안업체는 물론 미 수사당국 등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법과 범행 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원이나 접속 지역을 감춘 채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기 쉽진 않지만 미 수사당국 등은 해커들이 남긴 작은 흔적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연계성을 확인한 겁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미 수사당국의 문서 중 하나는 북한 해커 3명에 대한 기소장입니다. 미 검찰은 지난 2월 북한 해커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서 2018년 작성된 179쪽 분량의 대배심 기소장을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 해커들은 미국의 핫메일이나 지메일 등 서비스를 이용해 수십여 개의 이메일 주소를 활용했는데 수사당국이 확인한 일부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해커들의 신원과 이들이 소속된 조직의 이름 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진혁의 경우 북한에 있을 당시 일부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후 페이스북 등 여러 서비스를 해당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했습니다. 또 북한 해킹 조직을 지원해온 조선엑스포 합작회사에 소속됐을 당시엔 생년월일과 각종 컴퓨터 기술 등이 명시된 그의 이력서가 미 수사당국에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해커들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때 특정 인물이나 회사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를 사칭해 당신의 계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식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피해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메일이 안내하는 버튼을 누르거나 자료를 다운받을 경우 해커들이 해당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박진혁 등의 기소장에는 북한이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해 정보를 탈취하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로부터 거액을 탈취한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취업 지망생을 사칭한 이메일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관계자 등에게 수십 차례 보내면서 이력서로 연결되는 링크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핵심 시스템에 접속해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 영국의 BBC 방송은 북한이 1억 달러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철자를 틀리게 적거나 중간 거래책인 중국인이 잠적하는 바람에 잃고 또 방글라데시 정부의 회수 노력 등으로 약 3,500만 달러만 손해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관련 자금을 몰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박진혁 등 3명에 대한 기소 외에도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탈취해 거둔 자금 등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big change is the shift from the counterterrorism work to the nation-state threat. And that's where the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디머스 차관보는 최근 온라인 화상 토론회에서 랜섬웨어 해커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들의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에서 이 문제를 목격했다고 대답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해 북한과 영국의 교역액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최근 발표한 대북 교역과 투자 설명 자료에서 지난해 북한과의 교역액이 1,600만 파운드, 미화로 2,24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에 800만 파운드, 미화 1,120만 달러에서 100% 증가한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영국의 대북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1,000만 파운드, 미화 1,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년도에 0을 기록했던 영국의 대북 수입액은 600만 파운드, 미화 84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대북 수출과 수입에서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0.1% 미만을 기록했고 거의 100%를 차지한 나머지는 서비스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영국의 191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대북 교역이 영국의 전체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이었습니다. 한편 2019년 기준 영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액은 280만 달러, 북한에서 영국으로 유입된 직접 투자액은 140만 달러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국제통상부는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이 북한 내 재난 사태 등 발생 시 북한에 들어가 주민들을 구조하고 선교할 목적으로 국제 재난 구조 요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이 북한 재난 시 북한에 직접 들어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독교를 선교할 목적에서 국제적 네트워크에 동참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헬렌 권 씨는 지난 2017년 한인 북한 선교단체의 주관으로 열린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개인 신앙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2015년 북한을 직접 방문했던 게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저희 갔던 게 낮에 선봉이네. 거기는 근데 거기서 꽃제비들 제가 이제 만났던 할머니 꽃제비인데 목 같은 걸로 자꾸 찌르는 거예요, 저를. 돈 달라고. 할머니인데, 많이 할머니인데. 근데 너무 놀라기도 하고 속수상하고 아프기도 한데 그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제 막 걸리면 그 사람들은 끌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건 할머니가 막 이렇게 찌르는 모습에서 눈에 볼 때는 저기 중국이랑 중국이 어떤 시장 같아요. 굉장히 번화한 곳이어서 깜짝 놀랐고 그 안에는 근데 그런 아픔이 있고
지역 선교단체 소속으로 북한을 직접 가본 권 씨에게 북한 방문은 공기부터 다른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기독교 단체의 지원 활동을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방문 후 또 다른 선교단체를 만나 훈련에 참가했다는 권 씨는 당시 경험을 나눴습니다. 권 씨는 북한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발생 시 유엔의 관여가 불가피하며 유엔 승인 날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훈련을 마치면 북한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 씨는 당시 미국인 남성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우송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 시간들이 있는데 전혀 저희는 뭐 그쪽에는 문외한인데 그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훈련해가면서 아 이렇게 물론 틀리죠. 실제는 너무너무 틀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만약에 몇 명이 이제 다리를 건너서 몇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막 그런 것들을 훈련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준비 안 된 그리스도인들한테 준비가 되고 또 전체적인 그냥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시 재난구조 훈련을 시행했던 데이비드 밥 씨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은 미 CBS 방송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밥 씨는 콜로라도주 소재 비영리단체인 재난대응네트워크 DRN 디렉터로서 미국과 한국에서 재난구조요원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 단체의 국제 네트워크인 IDRN은 미국을 포함한 재난지역에서 구조와 재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IDRN의 소셜미디어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훈련과 재난 상황 등에 대한 사진과 영상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에게 제공되는 훈련에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 현지 소식통, 북한 관련 자료, 미국 선교단체와의 협의 등을 종합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북한 선교단체인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해 처음 미주 한인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2018년 발간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매뉴얼은 초기 현장 상황 평가, 서비스 부문 사역 매뉴얼, 개입 시기에 따른 사역별 실행, 체크리스트, 응급 상황 대응 계획, 예산서, 철수 등 운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단계별 접근과 행동 수칙, 또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울 방법 등도 자세히 다룹니다. IDRN의 재난 구조 내용에 한반도 특수 상황에 추가된 이 훈련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노약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겪게 될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는데 훈련 기간은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가량 소요됩니다. 훈련을 마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2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북한의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북한 내 선교를 목표로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은 익명의 북한 선교단체를 통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일선교 IDRN이라는 이름의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단체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 요원들이 숙지해야 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날씨와 지형, 인구 분포, 교통, 산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해방전 교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온 전정훈 씨는 19세기 말 평양으로 간 미국인 선교사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 일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는 IDRN 2018년 참가자입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개성 지역에 재난이 발생을 해서 그쪽에 한 20여 명이 이쪽에 그 한국말을 하는 미국 쪽에 IDRN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 와서 도와줬으면 하겠다라고 IDRN 본부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갈 것이냐. 예를 들자면 그 몇 명이 한국에 그 베이스 캠프를 하고 서울로 가서 그다음 서울에서 어떻게 뭐 신양으로 갔다 중국에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거냐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전 씨는 이 훈련의 목적은 인도적 지원과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기독교 복음화라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중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던 만큼 재난 상황 속에서 선교는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선교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선교의 하나의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많은 분들이 국경을 두만강,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난 캠프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텐트 그 임시 보호 시설을 간이 텐트를 치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들 옷까지라든가 이런 거 주 아이들은 또 임시 학교처럼 교육도 좀 시키고
훈련 교재에 따르면 훈련의 목표와 비전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정우 씨는 일반적인 재난구조 훈련을 뛰어넘어 기독교의 선교회 가르침에 기반이 된 통일선교 IDRN은 북한 선교를 위한 실질적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구조 훈련 IDRN 훈련을 통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건지 또 북한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일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인포메이션도 그렇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강령 또 훈련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인상이 깊었고 구체적이라는 게 실체적이고 저희들이 항상 가서 도울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아니더라도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이 훈련을 하고 나니까 가서 나도 뭐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자신감 같은 걸 가졌다고.
VOA 뉴스 장량입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고 낮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남포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7도, 양덕 아침 16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구름 많고 오후부터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18도, 낮에는 26도, 구성 아침 17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강계 아침 15도, 낮 28도, 희천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에는 25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 18도, 낮 기온 27도, 신계 아침 17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강원도는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장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3도, 함흥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7도, 해산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7도, 풍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2도, 원산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6도, 평강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대체로 맑겠지만 삼지연은 오후에는 구름 많고 소나기가 내립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10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15도, 낮에는 23도, 선봉 아침 14도, 낮에는 22도, 성진 아침 17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서해 북부 해상 막다가 오후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먼바다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25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프리카 수단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수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의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은 2019년에 수단이 독재자를 몰아낸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건 인간 존엄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가 어떻게 느끼던 또 독재자가 수십 년간 권좌에 있더라도 또 고난을 겪을 것이 분명해도 국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수단을 돕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은 수단의 민간 과도 정부가 여성의 권리 신장을 돕는 것을 포함해 정치적, 경제적 개혁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수단의 민간 과도 정부가 독재자 바시르 정권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서부도시 다르푸르는 폭력 사태, 인종 간 갈등, 그리고 무장 세력의 공격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단 민간 과도 정부는 이 같은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현지에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은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이 지역의 끔찍한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단의 민간 과도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을 배치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 조치입니다. 수단의 중앙은행은 경제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경제당국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개혁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문제와 국제통화기금의 채무 탕감을 위해 연료 보조금을 없애기 위한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에 돈을 구워준 기관들과 우방국도 자신들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수단이 수년간 국제사회에서 빌린 600억 달러에 대한 채무 경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수단에 대한 채무 경감에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수단은 최근 미국이 제공한 차관 11억 5천만 달러로 세계은행에 밀린 돈 체납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국은 또 수단의 또 다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수단 경제가 새롭게 일어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수단이 민주주의와 경제적 개혁을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단이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하길 미국은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라 강제 폐간된 빙과일보에 대해 홍콩과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슬픈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강화된 탄압으로 빙과일보가 폐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체포와 협박 등 국가보안법을 통해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독립 언론을 표적 삼는 것을 중단하고 구금된 언론인들과 언론 경영진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주 빙과일보 사옥을 급습해 압수수색하고 편집국장과 논설위원 등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빙과일보는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산을 동결하고 압박을 강화하자 폐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995년 창간한 빙과일보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해온 대표적인 단중 매체로 창간 26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한편 빙과일보는 24일 마지막 신문을 평소보다 12배 정도 많은 100만 부를 발행했고 이를 구매하려는 홍콩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와 반유대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4일 독일 베를린에 학살된 유럽의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관 연설에서 당대와 후대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우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증, 외국인 혐오증, 인종차별주의 등 모든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석유와 해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국무부는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러한 복잡한 협상 중 대표단들이 주요 쟁점을 정리해 초안을 작성하려 하지만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20일 이란과 다른 나라들과 재협상을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핵합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핵협정에 재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핵 합의를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가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동부 군관군은 이번 훈련이 양국 간의 대립을 가정한 것으로 이르투프와 쿠나시르 섬, 사할린 등지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1만 명 이상의 군인과 군용 차량 500대, 항공기 약 30대, 함선 약 10척이 참가해 상륙 작전 등을 벌입니다. 러시아는 쿠릴열도 주변을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중요 거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러시아의 거듭된 훈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보고 이 섬의 영유권 주장과 동시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북방 영토에 대한 군사력 증강은 일본의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했습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은 24일 홍콩의 빙과일보가 폐간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콩의 일간지인 빙과일보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발행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만 명을 넘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일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2만 5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에 발생한 사례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보건부는 누적 확진자가 253만여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55명이 코로나로 숨져 총 사망자 수는 5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